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범죄한 인생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수단은 오직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 귀한 내용들을 이 시간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어떠함을 깨우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건축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탈북하신 여자 교수님의 북한 실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분들이 한국에 내려온 데몇 명쯤 되는지, 몇명 정도 믿는지 물었는데,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1,000명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3.3% 되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단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와 문화가 다른 탈북자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생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을 쥐어주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가 있지 않는 한그 성경 처음 읽다가 중도에 다 그만둬버립니다. 성경 그렇게 읽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오병이의 기적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만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오병이의 기적을 묘사하는 구절보다 네다섯 배 많은 기적에 대한 강설,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결론부로 가보시면, 결국은 대다수의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열두 제자는 아니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어려워서 못 듣겠다라고 해서 떠나버리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일반적 이성과 지혜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했지요. 대학 졸업했다고 말씀을 능히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성경 한 편을 읽어보면 이쪽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 또 다른 편 이야기를 보면 저쪽 이야기를 해서 상호 모순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달린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는 무조건 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믿게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한편 다른 편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구원의 책임이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그래서 성경을 정직하게 읽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모순되어 보이는 이 내용이 절묘하게 일치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나는 사실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때요?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눈을 보면 알아요. 정말 재미있어 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우리 교회 개학생들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지금 엄마가 뒤에서 쳐다보니까 이렇게 앞만 딱 보고 있는데 실상은 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얼굴을 하는 사람은 오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모순되어 보이는 것은 인간 이성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닌가 자책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고 상호 모순되어져 보이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한마디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도 가면 뭐라고 또 말하죠? 내게 또 나오라. 수고하고 문제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그냥 다 이끌어 가시면 좋은데 또 우리의 책임을 또 함께 말씀하고 있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을 붙들었을 때 어느 한쪽이 약화되는 방식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 책임이 약화되고 책임이 강조되니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이해에서든지 실제 신앙생활에서든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셨으니 나는 가지 않았다라고 핑계 대서는 안 돼요. 믿지 않음과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장치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은 본래 무조건적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입니까? 짐승을 다 쪼개놓고 불로 지나가여서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다 짊어지겠다. 덤탱이를 내가 다 덮어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언약의 당사자인 언약 백성들은 손을 안 대셔야죠. 다 덮어쓰시면 주님이 다 덮어쓰고 뭘 징계를 하고 뭘 이방 땅에 사로잡아가고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개차원으로 살든 어떻게 살든 간에 그냥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다루시죠?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는 알 게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편에서의 책임과 열심을 다하는 것을 아르미니우스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편에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편에서의 행위가 구원에 뭔가 보탬이 된다는 게 아르미니우스주의지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우리 편에서 뭘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얻어내는 이거는 아르미니우스주의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개혁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다하시니 내 편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게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전혀 하나도 안 해주실 것처럼 여기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개혁주의예요. 따라서 신자는 복음의 초청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과 회개를 신자 편에서의 의무로 정하시고 이렇게 믿음과 회개로 나오는 자에게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오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에 그건 하나님 영역으로 남겨두고 우리 인생에 해야 될 일, 믿고 회개로 나오는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경륜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보를 입수해서 오늘의 현실의 삶을 살아갈 그런 정보를 자꾸 받으려고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 주의 뜻이 깨달아집니까? 주님의 뜻은요, 순종하는 자가 깨닫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때까지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말씀에 걸었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문불 속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했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지 않나요? 순종하지 않아요. 머리가 나빠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말씀에 내 영혼을 걸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 진정성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 영혼을 걸어본 적이 없으니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 고통고름이 닥치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언약 당사자로서 복음을 들은 신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믿음과 회개로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것은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걸 잘하셔야 된다고. 신학을 잘한다는 말은 이걸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똑똑하다는 신학자들이 이걸 못하면서 신학 강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한 것, 바로 그것으로 그냥 딱 끝이 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뭘 말씀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바로 모세가 보내리라 하신 바로 그 선지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에 대해서는 그들은 무지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관심은 실존적 문제 해결에만 있었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보세요.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 해결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세운 사람치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이들도 주님 따라왔다가 병고치는 2절 행하고 오병이 2절 행하니까 그 다음 날까지 배 타고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왔다고 왜 다 도망가고 나중에 제자들만 남았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성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믿고 의지한 사람만 살 수 있다는 이런 의미를 담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했는데 한다고 해도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말의 의미를 물리적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내가 그 부모를 아는데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그 어머니고 에? 그래서 이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겠습니까? 예수인과 동년배 아들을 둔 동네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쟤 우리 집에 놀러왔던 애야 예수님을 보고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어린아이였으니까 기기도 하고 똥 오줌도 못 가리고 그럴 때가 있었겠죠. 그런 모습을 지켜봤는데 하늘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육의 관점으로 이해하니 말씀이 풀어질리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보고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엘리야냐? 네가 구약이 보내리라는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가능성,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수군거렸던 것은 자신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 무슨 하늘 구름을 타고 저기서 내려오신 것도 아니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결국은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감각이 없으니 육신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회심하기 전에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포함한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외모의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아느냐? 그거로 판단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읽기 학교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뭐 학부모 모임에 가면 어떤 곳에서는 까라 그런다 그래요. 뭘 까라는 이야기인지, 알을 까라는 건지, 뭘 까라는 건지. 그래서 나이를 까니까 그게 아니고 어느 학교 나왔는지를 까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그가 어느 학교 나왔는가를 알고 거기에 권위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방식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진정한 메시아로 보지 않았으니까 메시아를 사칭하는 인물로 혹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가 반역을 해서 저주당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유대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넌센스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4대 성인? 예수님이 야 나를 거기에 넣어줬구나 정말 고맙다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또 줄인 사람들 수천 명 한꺼번에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을 쫓아가면 내 삶의 실존적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상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서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전진이 왜 안 일어난지 아세요? 처음에는 실존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하는 분들 계십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지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교회 보내면 아이가 좀 똑바로 자라줬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보낸다든지 그래도 교회 보내놓으니까 좀 아이가 거짓말도 안 하고 좀 도도일리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살다든지 아니면 뭐 이민교회처럼 교회 가니까 좀 사람도 사귀고 해서 사업 파트너도 생기고 좋다든지 이런 다양한 동기와 이유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그런 분들을 다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뭐,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교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자를 염두에 두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3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며칠 동안 집요하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라면 정말 너희들의 그 열심 그거 하나만큼은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치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현상교회 찾아왔고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려고 내가 왔는데 아니, 믿지 않는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제 몇 주 후에 살펴보겠지만 7장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절기가 가까워자 예수님께 하나의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그랬을까요? 가만 보니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신통력을 행하는 거거든요. 막 표적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골 구석에 처박혀 계시지 마시고 좀 서울로 가가지고 수도권에서 당신의 위상을 좀 떨치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근데 7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런 형제들에 대하여 코멘트를 어떻게 달아놓았습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조금 믿었다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열심히 따르고 뭐 활동하고 하는 것을 보통 교회에서는 믿어주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데 성경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뭐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너무하시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렇게 억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수근거리지 말라 그래요. 수근수근되지 말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종일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평의 죄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민수기 14장에 나타나요. 중얼중얼 중얼거렸다는 것.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묘사했던 똑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불신앙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상당 시간 지났으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너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수근거리지 말라 그랬는데 단순히 떠들어서 좀 떠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말씀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한 이성적 한계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한계 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니 그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했던 거지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수군거렸는가?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말하자면 아버지께서 그들 이끌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 이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게 되자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자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과 섭리 안에서 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유를 언급했는데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안다고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죠.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복음 6장과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가 아니면 그렇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복음서가 왜 네 개가 있는지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다양한 각도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인 6장 44절에 의하면 아버지께 그들 아들에게로 이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정도만 말씀하지 않아요. 좀 더 깊은 말씀을 합니다. 이어서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했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참고서와 같은 거죠.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의 내용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다시 여기다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원인을, 그 근본적 원인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하였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가 따지고 올라가면 구약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언급한 구약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따라서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율법서를 제외한 선지서 전체의 내용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지서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선지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왜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못 나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각기 다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죠. 새 언약의 무슨 성? 명료성. 우리 새 언약의 4대 특징 배웠죠? 새 언약은 이처럼 명료하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해당되는 예언 중에 이 말씀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이제 의의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온 건 아닙니까? 이른 비는 예수소라 그랬죠? 늦은 비는 의의 선생이신 성령님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다 일려진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도래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야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선지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하나님의 교훈을 설명했다는 말을 바꾸고 말하면 선지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방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잘하시는 방법이 뭐죠? 예배 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배 시간에 한번 깨어있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거짓말 하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알아듣도 못하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배우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깁니까? 하나님 그분의 실존과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정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는데 무슨 의지적 결단과 순종이 있겠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죠. 하늘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다고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으니 하늘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바리 로마서 10장 3절 4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잘 아신 바대로 호세아 6장에 나타나죠.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힘써라고 부사로 번역했으나 사실은 추적한다,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사냥개가 목표물을 따라가듯이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숙제는 또박또박 하면서 우리 교회 학생들, 그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2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읽었어. 근데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게 이상하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읽어서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은 횟수가 있어도 믿음을 가질까 말까 한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면서 우리의 책임도 강조하는데요. 근원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오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4절에도 그 사실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6장 후반부로 가시면 65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다는 것.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로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죠. 왜? 그 아들 예수로서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불러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 일에 역사하시는 이 일은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선자의 글에 그리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 온다라고 말했으니 너희들이 내게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듣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오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아들에게 위탁하고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알아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달라라고 위탁하고 그 다음에 손 놓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성자에게 이끌어 오시는 분이다. 아니 자기에게 와서 듣고 배우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시는 분으로 지금 성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너무 깊죠?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이 쉽다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에게 나와 듣고 배우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아니 제가 언제 성부 하나님께 가서 듣고 배운 일이 있나요? 저는 그리스도께 왔는데 이렇게 말할 분이 있겠죠. 그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자면 바로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제가 이사야 말씀 인용해서 내 모든 자녀는 누구 자녀예요? 택한 모든 자녀죠. 택한 백성 모든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주님께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을 한평생, 예를 들어 불신결혼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죠? 불신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한평생 그 불신앙의 선택에 대한 괴로움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든지 간에 삶의 양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께 나와 듣고 배운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나는 중간밖에 안 나왔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끄실 겁니다. 반드시 성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근본적 성화의 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도의 견해의 책임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서 주어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는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하실 때 어떻게 나오게 하시는가? 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 거스르다가 이사야 1장 말씀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터져가지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 질질 끌려나오는 방식으로 믿게 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저처럼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저는 그냥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사는 게 그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형태든지 간에 공통점은 다 모두는 다 아버지에게 와서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데 결국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도요 이 일을 자원함으로 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이런 더럽고 냄새나는 놈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 얼굴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온갖 추잡한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 일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 즐긴다. 왜? 사랑 사람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제 아내와 제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면 저는 감사한 거예요. 뭐 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국물을 잘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보 그렇게 국물 다 먹는 거 안 좋다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자꾸 잔소리 하는가 하면 제 장모님이 신장질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짜운 거 먹지 마라. 그러면 제가 잔소리를 해도 잘 안 들었어요. 제가 엊그제는 내가 당신 위해서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장모님과 똑같은 병으로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신 죽어줄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내 신장 안에 떼주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시편 40편 6절 8절 시편 16편에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기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내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스가랴 3장 11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랑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게 되는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설명했는데 제일 먼저는 택한 자를 아들에게 맡기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를 택한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에게 나와서 듣고 배우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실패하면 구원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리셔서 다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정작 오지 않으면 값없이 돈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를 근거로 내가 뭘 저 공짜로 저걸 얻어먹을 게 있냐 내가 뭔가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미증미증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숫자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중에 몇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에게 나에 의해서 택함 받은 사람은 다 내 교훈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 그리스도에 오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께 나올 때 억지로 질질 끌려서 나오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한 분이 계신데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청교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이런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이 자라가면 자매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아, 저 자매, 아, 참 성품도 좋고 싹싹하구나. 내 아들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갖게 되지요? 지금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요? 자, 근데 제가 그 자매의 마음을 이끌어 그 자매를 제 아들에게 이끌어 드릴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못해요. 뭐 분위기는 좀 마련해 드릴 수 있겠고 혹시 뭐 데이트 비용을 조금 더 제가 더 많이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을 제 아들에게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인격적 설득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도록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도 하시고 부드럽게도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만사전에 예비한 신비에 비유되는 교회를 이끌어 그리스도와 결혼시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에게 이끄신 일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우리를 굳이 아들에게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또 큰 은혜요 사랑인지요. 여러분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 아들이 24, 27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결혼 상대자를 구한다면, 배필을 구한다면 제 마음에 어떤 사람을 고르고 싶을까요? 제 아이보다 조건이 좀 더 낫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좀 평균이 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지 않겠나요? 무슨 뭐 결혼이 구제도 아니고 물론 우리 신앙의 개혁자들은 과부들이 많아서 과부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칼빈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종교개혁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번 견주어 놓고 보세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더럽고 냄새나는 자들이요. 우리는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이끌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과 결혼시키려고 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의 이 사랑,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백혈병 걸린 자매와 결혼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아들을? 안 그러고 싶겠죠. 다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그때 이끌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전하는 방식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자 예수님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세요. 아시겠죠? 너무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시편 45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아름답게 하여서 이끌어들이신지를 우리 시편 기자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왕은 성자를 가리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시편 45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미로움을 설교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 분이신지. 그래서 그가 쓴 신앙감정론에 우리가 뚜렷하게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표지, 12가지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자원해서 그분을 기쁘게 섬기게 되잖아. 여러분들 부부 생활을 하시면 늘 신혼처럼 그냥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부 간의 서로에 대해서 정말 매력적입니까? 아니죠, 그죠? 어떤 때는 그냥 억지로 할 때도 있고요. 뭐, 잔소리 듣기 싫어서 할 때도 있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 일을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본래는. 근데 성령에 대한 언급이 물론 1장에도 나타나고 뭐 3장에도 나타나고 7장에도 나타나지만 뚜렷하게 성령에 대한 언급은 14장에 가서야 나타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진리로 가르치겠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요한 1서에 보니까 성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면 정말 그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오늘처럼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무 말씀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원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예정하신 사람을 모두 그리고 그들만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연락하시는 때에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력 있게 부르셔서 그들이 본성적으로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에 들어가게 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밝혀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그들이 선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리소에게 효력 있게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자원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아주 자유롭게 나옵니다. 라고 신앙고백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왜 탁월한가 하면 이런 원리를 꿰뚫어 한 문장으로 설명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에 내가 어떤 관여를 했다. 내가 뭔가 좀 보탠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사역자인 저의 말씀을 듣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토요일 되면 기도하고. 혹시 마음에 걸림돌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께서 제게 주시도록 간구합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하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또 막 나가서 저는 아버지께 듣고 배우니 당신은 저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고 국교를 맡은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구약에 정통한 구약 박사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몰라. 아볼로를 불러서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죠? 디모데는 누구로부터 배웠어요? 어머니 유네계와 외조모 로이스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이 말씀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를 다 못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자발적으로 만드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발적으로 만드시는 방법은 첫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느끼게 만드세요. 이 지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지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이겼다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똥으로 배설물로 이겼다 그랬잖아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자원하는 사람을 만드십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절실하게 이것만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죄인에게 빛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게 하고 마음이 계속 그분께 끌리도록 만드셔서 자원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듣고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봤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46절 오늘 본문 4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말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한테 오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봤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상호 역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서 기쁨과 자원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인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는지,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하고 있는지,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그분의 지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분의 사랑스러우심과 그분의 광대하심을 아는 영적인 정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쁘게 순종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귀한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